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가기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의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하는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의 성도 시안에 도착해 시 주석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수도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외국 국가원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아시아의 두 강대국 간 외교와 경제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480억 달러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정보기술과 의약품, 금융서비스 분야 시장을 좀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걸프지역 6개 아랍국가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핵협상과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 대표들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실무 만찬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계속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걸프 지역이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72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어제 발생한 이번 불로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켄텍스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고무 소재를 사용해 슬리퍼 신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화재는 용접 작업을 벌이던 중 불꽃이 공장 내 화학약품 보관소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직원은 용접을 하고 있는데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었다며 곧바로 물을 뿌리고 소화기도 사용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해당 업체의 소방 안전 기준이 미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어제 수도 카불의 한 호텔을 공격해 미국인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카불 경찰은 어젯밤 8시 30분쯤 외국인들을 위해 파티가 진행 중이던 파크 팰리스 호텔에 무장괴한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사망자 가운데 미국인 한 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인도 당국도 인도인 두 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으며 파티에 미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자동화기를 지닌 자살폭탄 요원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제 헬만드주의 주도 라시카르가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의 부지휘관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습이 북부도시 탈 아파르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ISIL 부지휘관인 아부알라 알 아파리와 다른 요원들이 만나는 것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라크 측의 발표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사원을 공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인민무력부장 처형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잔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se disturbing reports, if they are true, describe another extreme.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포사격 훈련이 야간 작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리에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권에 의한 또 다른 극단적인 잔혹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첩보를 충격적인 보도로 표현했습니다.
These disturbing reports, if they are true, describe another extremely brutal act by the North Korean regime.
레스키 과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에 의한 또 하나의 극단적 잔학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슬프게도 이런 보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번 보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말 북한이 올해 고위 관계자 15명을 처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일 경우 북한의 극단적 잔인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스키 과장은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계속하는 북한과 미국과의 양자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position remains that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but the burden is on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레스키 과장은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협상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달 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의 얼굴이 최근까지도 북한 관영 매체들에 등장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현영철 부장의 공개 처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숙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한 날짜는 지난달 30일, 현영철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지만 30일 김제1위원장의 군 훈련 일꾼 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이달 5일부터 최근까지 현영철의 얼굴이 여전히 북한 TV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방영한 김제1위원장 찬양 기록 영화에 그리고 6일부터 12일 사이 하루 걸러 방영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노래의 배경화면에 현영철의 얼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나온 겁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14일 오전 현재 현영철의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과 관련 기사들이 검색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요 간부를 숙청 또는 처형하면 신속하게 각종 매체에서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해임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경우 해임 발표 6일 뒤 매체에서 지워졌고 2013년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처형 발표 5일 전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3월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처형한 뒤 기록영화에서 그의 모습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처형됐다면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모습이 여전히 매체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현영철이 고사포로 공개 처형당했다면 반역죄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런 인물이 북한 매체에 여전히 등장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선전부 그 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출산 예정이죠. 그다음 김기남이도 저 위태위태하고요 자리가. 기소직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석단에서 밀려나서 당장에는 일부 부장들하고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방청석에. 그러니까 이제 선전부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김 제1위원장이 현영철 숙청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국가정보원이 김 제1위원장의 고위직 15명 처형 사실을 공개하고 외신들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낸 일을 경험한 김 제1위원장이 이번엔 비공개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밝힌 내용이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제한 만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처형 여부는 좀 아직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제 북한 매체 영상에서 현영철의 얼굴이 지금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현영철이 실제 처형됐는가 하는 여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지 사실로 확인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국가정보원이 현영철 총살 첩보에 대해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사실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야간 포사격 훈련을 한 데 대해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야간 작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포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측에 서해 해역에서 위협적인 야간 포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야간 포사격 훈련 이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야간 포사격을 이번에 한 것을 위협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설정한 사격 구역이 백령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 바로 1km 북쪽에 있어 포 사격 거리를 조금 더 확장하면 백령도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평도 북쪽과 백령도 NLL 북쪽 등 두 곳에 사격 구역을 설정한 만큼 연평도 인근으로 추가 사격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포 사격 훈련을 밤늦게 실시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과시하기 위한 의도와 야간 작전 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기습적인 다른 도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제 혹시 저렇게 포사격하다가 또 기습적으로 다른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력으로 군사력으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3일 오후 9시에서 10시 25분 사이 백령도 NLL 부근 해상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NLL 남측, 한국 측 해역에 떨어진 포탄은 없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정호섭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오늘 평택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 그 자리에서 적함을 수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함장에 쏘라는 명령에 즉각 적함을 향해 사격하고 쏘지 말라고 할 때 중단하는 것이 함정 전비태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방어 전력의 핵심인 유도탄 고속함 조천형 함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13일 상원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been a failure.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급격히 증강되면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한국 연평도에 폭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같은 다른 위협수단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수감하고 이들을 고문하고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금융 제재와 영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모든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엄격한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정권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도 아니란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은 미 블룸버그 통신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험한 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압축가스의 사출 체계란 지적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초보적 단계 실험이란 거죠.
발사체가 잠수함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이나 수중에 설치한 발사대에서 사출 실험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보수 성향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에 실험이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버미데즈스 역시 지난 12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견에서 실험이 바지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버미더즈 씨는 시험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 현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판독 결과 부두에 있는 심포급 잠수함 상단의 수직 발사관은 SLBM 발사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SLBM은 지상과 수중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잠수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앞서 미국 당국자의 지적대로 부두 인근의 물밑에서 초기 형태의 그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SLBM 시험 발사가 잠수함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분석은 미군 당국과도 일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 언론들이 인터뷰한 미 당국자들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인데요. 미국 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미 국방부는 북한의 무기 실험에 관해서는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제프 포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BOA에 보낸 이메일을 답변해서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말하는 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언론들이 공개한 사진들과 실질적인 SLBM 시험 실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사진에 등장한 잠수함의 크기, 사출 시험 장소와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비현실적이란 겁니다. 군사매체인 IS 디펜스 위클리는 분석 보도에서 노동신문에 등장한 사진 속 잠수함은 로미오급도 아닌 그보다 작은 상어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이가 35.5m, 배수량 260톤의 이 작은 잠수함으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SLBM용으로 가장 유력한 심포급 잠수함 역시 수직 발사관의 설치 장소인 함교탑의 길이가 4.5m, 넓이 2.25m로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SLBM용 북극성 1호 미사일의 규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건가요?
북극성 1호는 기술적 기반이 옛소련의 R-27을 개량한 겁니다. 직경이 1.5m, 길이가 8.89m, 무게가 14톤에 달하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심포급 잠수함의 함교탑 길이와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미사일을 아주 소형으로 개조하지 않았다면 수직 발사관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R-27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액체 연료형인 R-27은 옛 소련이 1967년부터 1988년까지 실전 배치했던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2,400km, 핵탄두의 무게만 650kg입니다. IHS 제인스는 북한이 지난 2003년 9월에 여러 R-27을 입수했고 또 무수단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기반이 됐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건 R-27을 개량한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모의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출된 뒤 겨우 150에서 200m 정도밖에 날아갔다는 것은 한국 국방부의 발표로 그런 한국 국방부의 발표로 볼 때 정상적인 SLBM의 위력과는 비교 자체가 힘든 겁니다. 때문에 한국 국방부의 분석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북한이 그저 사출 체계의 시험을 위해서 SLBM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작은 잠수함에서 역시 소형의 모의탄을 쐈을 수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사출 실험 장소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거리 문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제1위원장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비현실적이란 겁니다. 초기 형태의 SLBM 실험은 매우 위험한데 최고 지도자가 잠수함 지척에 있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잠수함과 SLBM에 모두 완벽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IHS 제인스는 따라서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배 앞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의 보도는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진을 조작했거나 참관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북한이 뭐 종종 여러 차례 과거에도 사진을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는 사출 시험이 잠수함이 아니라 해저 플랫폼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측 주장이 여러 과학적 측면에서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종합해보면 한국 국방부나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한은 현재 SLBM의 초보적인 실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실험한 사출 체계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관과 이를 정교하게 덮을 수 있는 방수 덮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지상과 수중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잠수함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사출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지 또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보이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끝으로 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이 점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의 고위군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특히 예고 없이 발사하는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추적과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제2의 타격 무기로 불려왔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재래식과 핵탄두 공격 모두 한국뿐 아니라 이웃 일본 등 주변국과 미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기습 공격으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천안함 폭침처럼 아주 은밀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력 차원뿐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 SLBM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SLBM 개발은 초기 단계로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이 SLBM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인도가 2012년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 실험을 계속할 정도로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둘러싼 일부의 조작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지난 8일 사출 시험이 잠수함에서 실시됐으며 조작이 아니라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이번 시험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만 테스트한 것으로 150m를 날아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테스트가 성공적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조속히 당국 간 협의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북한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처음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측 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인들과 하는 경제특구로 한국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 12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임금 인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임금 인상 관련 언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4월분 임금 지급 기간을 맞아 임금 지불 방식을 변경해 기업들에게 남측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현재 태업과 잔업 거부 방식으로 일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 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런 어떤 위협은 이제 있어 봤는데 그런 위협을 이제 실제로 그 행동에 이제 옮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분 임금 지급일도 이제 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남북 협의에 따른 인상분을 정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북측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또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임금 공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탁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지금보다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화 제의는 거부한 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북한을 질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이북 도민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이산가족의 아픔이 정말 큰데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난 70년 동안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북한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고립과 쇠퇴의 길만을 걸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엔 핵과 경제발전 병행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며칠 전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고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북 도민들이 분단의 아픔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일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북 도민과의 간담회 행사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행사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이북 도민 고국 방문단 195명과 이북 오도지사 그리고 이북 도민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3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호주 정부가 23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금이 식량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다자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호주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영양과자 공장과 혼합가공식품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의 시케버 대변인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 7곳 가운데 5곳이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UN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2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81%가 조사 전 일주일 동안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콩 생산 감소 등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도 3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화 1억 3,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5월 12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4.7%인 7,53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80살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이상철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이 광복 70주년이자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강산이 7번이나 변하는 이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 1세대들이 이제는 8,90으로 연로해져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당국이 지난 2000년도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간간이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상봉 희망자들 10만 9천 명 중에서 19차례 1,900명만이 잠시 만났을 뿐이고 나머지 98.5%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지껏의 상봉 행사는 잠시 만나는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된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8.15 70주년을 전후해서 성묘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한국의 이산가족 수는 지금 그 이북 5도 위원회 발표로 보면은 8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그 어떤 범위까지 이 포함을 하게 되나요?
예, 법적으로 한 8천 이내까지로 지금 저 포함을 하게 되죠.
네.
실제로 그 저 이 이북에서 저 월남하신 태어나서 월남하신 그 1세대들
네.
이분들은 아마 한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0세 이상의 이산가족 1세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한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 10만 9천 명인데 그중에 이제 1세들 그 7, 8, 90세 정도 되신 1세 분들이 거의 한 70%, 80%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현재 별세하시는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그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보면은 지금 그 12만 9천 명 중에서 거의 그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년 그 한 3,500명, 거의 뭐 한 4천 명 가량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5, 6년만 되면은 1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말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이번에 그 추진하시는 성묘 방북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아, 지금 이제 그 곧 그 우리가 성묘 방문단 그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우선은 그 이 가까운 지역 개성 지역의 사람들 그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북측에서도 받아들이기 쉽고 또 우리도 가기 좋은 그런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추진하는 그 사업 이름이 일단 그 성묘 방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그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아 이제 그 저 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네.
60년, 70년 된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선영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저 이 60년 70년이 지나면서 그 생사 확인조차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 연로하신 그 이 우리 1세들의 그 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우선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그 이 가족의 그 생사도 모르고 또 돌아가셨다면 언제 돌아가신지 기일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이산 가족들의 간곡한 바람이죠.
네. 자, 성사가 된다면 성묘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저 우리 정부 당국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북쪽에서도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선은 우리 그 성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50여 명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1차 그 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문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세 차례 정도 시범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네.
함흥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양 인근을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시범 행사가 끝나면은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당사자들인 우리 이산가족들이 직접 성묘를 위해 방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마 정부는 이해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고
네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 성묘 방북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북한은 저 이산가족들의 만남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는 이산가족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이제 북한 당국이 요즘 그 자익 계열인 미국인 여권 운동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 5월 24일경에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이제 우리 지역인 판문점을 경유해서 이제
네.
본보로 통과를 아마 하는 것을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족 공조와 또 인도주의 입장에서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문단의 방북은 당연히 허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72년 그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에 그 북쪽에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 지역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의 그 국내 실향민 처리 지침에 따르면은 사망한 친척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북을 승인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상철 위원장님의 고향은 어디신지?
아, 저는 저 황해도 평산입니다.
네. 고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제 가족 재회를 뭐 신청을 하시든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저도 저 이산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향의 가족들을 이제 만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고향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황해도에?
아마 그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 두 분이 단시로 이렇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그 고향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재 모든 이산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이산가족들이 그 지금 그 이산가족의 날을 지금 그 한 30한 4회째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산가족의 날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다시는 그 민족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평화적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날로 삼고자 해서 이제 2013년도 그 이후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네.
그래서 그 이산가족의나 국가기념일이 하루속히 그 저 이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우리 그 남북한 당국 위정자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남북 위정자들은 정말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서 이산가족 문제를 통 크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어제 일어난 예비군 교육장에서의 총기 난사 사고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23살 최모 씨가 총을 난사해 사상자가 났습니다. 가해자 최 씨가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을 쏘았고 스스로에게도 총을 쏴 목숨을 끊었는데요. 군대 안의 총기 사고로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요즘이었는데 현역 시절에 우울증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관심병사로 특별 관리를 받아오던 최 씨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총기를 지급한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최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던 육군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범행 동기와 관련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해자 최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친구에게 보낸 10건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근거입니다. 유서에는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요. 지난달 친구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자신은 5월 12일 저세상 사람이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5월 12일은 예비군 동원훈련 입영 첫날인데요. 가해자가 사망에 직접적인 진술을 얻을 순 없지만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육군중앙수사단이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 최 씨에게 총을 맞은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해자 최 씨에게 총을 맞은 피해자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제 병원 후송 중에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어젯밤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총기 사고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명인데요. 가까스로 뇌 손상을 피해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같은 예비군 교육장에서 훈련을 받았던 예비군들은 오늘 오후 시간을 좀 앞당겨 조기 퇴소했습니다. 총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예비군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살펴보는 의료진의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치 비자금 파문인 성환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모두 8명이었는데 지난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이완구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3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바로 이 성환종 파문 때문에 정말 짧은 총리 생활을 마감하고 낙마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아주 어렵게 통과하고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70일 만에 정치자금 파문으로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취임 초에 부패 척결을 강조했던 총리이기도 했는데요. 의혹을 해명하려다가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27일 사퇴를 했었습니다. 오늘 검찰청 앞에서는 소환되는 전 총리의 소식을 전하려는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전 총리의 검찰 소환 소식 들어봤는데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광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 시민들이 군사정권의 부당한 독재 항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입니다. 계엄령 철폐와 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 석방을 요구한 시민운동으로 광주민주항쟁 이렇게 불리기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돼 있다죠?
그렇습니다. 유네스코가 지난 201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등재시켰습니다. 정부와 전남도청,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등 이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자료, 군사법기관이나 재판 자료, 시민들이 만든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시민 일기를 포함해서 모두 4,271권, 85만 8,9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또 흑백 필름과 사진 2천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바로 이런 기록물인데요. 이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세워진 겁니다. 당시에 참상을 담은 기록물 8만여 점이 이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의 기록물이기도 하지만 광주 전남 시민들에게는 참 생생한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관 개관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기 위해 썼던 그 양은 그릇, 당시 참상을 기록한 어느 광주 시민의 일기,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그 일주일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기록물을 살펴보는 관람객들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60대에서 80대들의 노인, 뭐 가슴을 치면서 보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록관을 찾은 부모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당시 시민운동의 중심지 광주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과 걸프지역 6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는데 대단히 성대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가 오늘 중국 시안에 도착해서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죠. 또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나서 경제와 외교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있습니다.
이 모디 총리가 중국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시안을 방문한 점이 특이하군요.
네,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에 있는데요. 지난해 시 주석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의 고향인 아흐메다바드를 찾았었습니다. 당시 모디 총리에게 자신의 고향도 방문할 것을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번에 첫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행선지로 시안을 택한 겁니다. 모디 총리가 내일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오늘 직접 산시로 와서 모디 총리를 맞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고요. 특히 시안은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계획 중에 이 신실크로드 계획이 이제 육로와 해상로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이 육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신실크로드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도의 협력이 특히 육로 분야에서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이제 시안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이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요. 이번에 모디 총리의 방중 기간 동안에 100억 달러 규모의 경업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집권 후에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 또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인프라스트럭처로 하죠. 이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인도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왔는데요. 네. 모디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특히 이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 또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국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100억 달러라면 참 막대한 규모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합니까?
사실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5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 정보통신산업, 또 제약업, 금융업 이런 여러 가지 인도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 중에 관련 분야에서의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에 인도의 사회 기반 시설 또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인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여러 가지 이 고속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또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참여 확대가 또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디 총리는 오늘 시안을 방문했는데 이어서 내일인 15일에는 시 주석과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 등과 이제 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또 16일에는 상하이로 가서 중국의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모디 총리는 사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서요. 17일에는 몽골, 또 18일에는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국경 분쟁 같은 그 갈등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겪어왔죠. 또 1960년대에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특히 최근에도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또 이 국경 문제 외에도요.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신흥시장에서 인도와 중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하지만 두 정상이 이 갈등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뢰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특히 두 정상이 이번에 국경 문제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걸프국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어제 저녁에 실무 만찬에 이어서요. 오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초청한 걸프 6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오만 이렇게 6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이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특히 일부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불화설, 또 최근에 미국이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이 걸프 지역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분석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에 각국에서 회의의 의제를 논의하는데 충분한 인사들이 참여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의의 목적은 뭡니까?
걸프 지역에서는 특히 예멘 사태 등을 비롯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또 극단주의 세력의 확대도 우려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백악관은 이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걸프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미국과의 안보 협력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걸프 지역에는 여러 곳에 이제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요. 어제 이 걸프 국가들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체결한 것 같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걸프 지역 협력국들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의 분명한 방어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요. 걸프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라크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 주를 찾아가 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